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그 테크 기업들 쫙 깔린 거리에 한 200명 정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피켓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AI 반대 시위라고 하면 막 오, 터미네이터가 세상을 멸망시킨다 이런 거창한 SF 영화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인류의 위기 이런 거요.
근데 피켓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 집 전기세 올리지 마라, 동네 물 뺏어가지 마라,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 딱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환상적인 마법 같던 AI가 아주 끈적거리고 값비싼 그리고 지극히 물리적인 현실에 청구서로 돌아온 순간인 거죠. 끊임없이 배우가 탐구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AI를 모니터 안에서만 작동하는 무한하고 깨끗한 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니터 뒤편의 진짜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 모니터 뒤편의 세계라는 표현이 진짜 정확하네요. 지금 AI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 이런 약간 연구실 안의 낭만적인 기술 경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낭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 낭만이 끝났다.
네. 진짜 전장은 이제 누가 이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막 끈적끈적한 마찰을 뚫고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냉혹한 실전 운영으로 이동해버렸죠.
바로 그 실전 운영의 민낯을 파헤치는 게 오늘 우리 대담의 미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이 복잡한 지형을 탐험할지 짚고 가야겠죠?
네, 출처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2026년 7월 13일자 글로벌 AI 데일리 브리핑 보고서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꼭 명시해야 할 필수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아, 코멘터리 작성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코멘터리 작성자이자 오늘 우리가 분석할 방송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귀중한 분석을 제공해 주셨죠.
이 자리를 빌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본의 흐름,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배론스 최신 보도를 보면요.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의 AI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규모를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깐깐해진 거죠.
네. 심지어 2026년 하반기에는 이 자본 지출에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 아무도 입주할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에 일단 수백조 원을 들여서 초고속 철도랑 신도시부터 막 짓고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와, 적절한 비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엄청난 베팅 규모가 확 체감되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놀라운 사실은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시장은 AI 모델의 그 벤치마크 점수에 열광했잖아요. 추론 능력이 올랐다, 수학 문제를 더 잘 푼다, 이런 발표 하나에 주가가 막 요동을 쳤죠.
맞아요. 그때는 진짜 성능 발표만 하면 주식이 올랐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 엄청난 돈 들인 장비로 당장 얼마를 벌어올 건데? 하면서 수익화 회수 속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 수익화. 그러니까 당장 돈 내놔라 이거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월스트리트가 원래 테크 기업들한테 이렇게 야박했나요? 꽤 관대한 편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죠.
아마존만 해도 예전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인프라 구축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적자 내는 걸 용인해줬잖아요. 시장 장악이 우선이라면서요. 근데 왜 유독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아마존 AWS 시절하고 지금 AI 투자는 근본적인 물리적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하드웨어가 어떻게 감가상각되는지를 보셔야 해요.
감가상각이요?
네.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버 구축이 예를 들어 대형 화물 트럭을 한 대 사서 10년 동안 꾸준히 택배 사업을 하는 거라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최첨단 포뮬러 1, 그 F1 경주차를 수천 대 사들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F1 경주차요?
네. 문제는 이 F1 경주차들이 단 24개월, 딱 2년이면 완전히 구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헐, 2년이요?
장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매년 훨씬 더 빠르고 전력 효율 좋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계속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수백조 원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도 2, 3년 뒤면 경쟁사 대비 성능은 떨어지고 전기만 엄청 먹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수백조 원짜리 경주차를 샀는데 2년 뒤면 고철이 되니까 당장 오늘부터 택시 영업이라도 띄어서 그 차값을 벌어오라고 투자자들이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 회수 못하면 장비 수명이 끝나버리니까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뻔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모델을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막 미친 듯이 쥐어 올려야겠네요.
논리적으로는 딱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워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벽이요?
네.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샌프란시스코의 그 물리적 현실 세계입니다.
아, 시위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네요. 자본의 논리가 현실의 진흙탕에서 어떻게 구르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 보면 OpenAI, 엔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겨냥해서 반대 시위가 열렸잖아요.
네, 주요 타겟이 됐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네이터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대 규제 요구였어요. 저 같으면 테크 기업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일자리 생기고 상권 살아난다고 환영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건가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적인 IT 인프라랑 어떻게 다른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 웹 서버는 검색창에 단어 치면 데이터 찾아오는 약간 가벼운 작업을 하잖아요. 열이 좀 나도 에어컨으로 통제가 되죠. 근데 AI 훈련하는 GPU들은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을 쉴 새 없이 돌립니다.
와, 쉴 새 없이요?
네. 서버랙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거대한 열을 뿜어내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아, 컴퓨터 부품이라기보다 그냥 거대한 전열기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가 안 녹아내리게 하려면 그냥 바람으로는 톡도 없고 수만 갤런의 깨끗한 물을 부어서 식히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필수예요.
물을 그렇게 많이 써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냉각수로 써서 막 증박시켜버리고 동네 전체가 쓸 전력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몽땅 집어삼킨다는 거죠. 지역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정전 위험도 커지고요.
세상에, 그럼 변전소 확충해야 할 텐데 그 비용은요?
결국 지역 주민들 전기세 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니까요. 그래서 시위대 피켓에 내 전기세 얘기가 적혀 있었던 거군요. 이건 뭐 추상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생활비 고지서에 찍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생존권 문제네요.
네. 게다가 고액 연봉 받는 AI 엔지니어들이 몰려들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주거비용이나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완전 젠트리피케이션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연방정부 정치인들이 모여서 가짜뉴스 어떻게 하냐 이런 거시적인 규제를 논의했다면 지금은 당장 내 앞마당에 전력 빨아먹는 괴물 짓지 말라는 지역사회의 압박이 훨씬 빠르고 강해진 겁니다.
와, 이거 기업들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월스트리트는 당장 돈 벌어봐라 등 떠밀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선 절대 안 된다 앞길을 막아서고요. 그럼 밖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면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생존 전략을 택해야 하죠?
네. 밖으로 확장이 막혔다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뭔데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가둬두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쥐어짜내는 겁니다.
아, 그게 세 번째 자료인 이코노믹 타임즈 기사랑 딱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엔트로픽이 유료 클로드 가입자들한테 페이블 5 모델 접근 권한이랑 그 클로드 코드 상향 한도를 일주일 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보고 그냥 신기능 체험기간 늘려주는 인심 좋은 단기 이벤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무료 평가판 연장 같은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혜택일까요?
단순한 혜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면에는 아주 치밀하고 절박한 배포 전략의 변화가 숨어 있어요. 이른바 락인, 잠금 전략이라는 건데요. 미국 AI 기업들은 이제 모델 발표하고 끝이 아니라 반은 보면서 가격, 한도, 체험 기간을 실시간으로 수정합니다.
유료 사용자를 붙잡아두려고요?
그렇죠. 유료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코딩 CEO 자체를 자기들 플랫폼에 완전히 묶어두는 국면에 돌입한 겁니다.
묶어둔다는 말이 좀 무서운데요. 개발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더 좋은 AI 나오면 갈아타면 되잖아요. 최근에 오픈소스 진영도 훌륭한 게 많은데 굳이 종속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심리전입니다. 단순히 AI 모델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자들은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에 맞춰서 자신의 프롬프트나 자동화 스크립트, 워크플로우를 전부 세팅해버려요. 일종의 업무 습관이 구축되는 거죠.
도구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회사 서버에 올리고 기존 시스템이랑 연동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엔트로픽은 지금 한도를 넉넉하게 주면서 이 편안한 우리 생태계 안에서 너의 모든 업무 파이프라인을 완성해라 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일단 습관이 되면 빠져나가기 힘들겠네요.
네. 나중에 경쟁사에서 더 좋은 게 나오거나 엔트로픽이 구독료를 확 올려도 못 빠져나갑니다. 갈아타는 전환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요.
와, 소름 돋네요. 그 일주일 연장이라는 게 결국 개변자들의 코딩 습관에 끈끈이를 바르는 작업이었네요. 밖으로 나갈 물리적 영토가 막히니까 사용자의 인지적 영토, 즉 습관을 식민지화해서 수익을 뽑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냉혹한 계산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매일 책상에 앉아서 프롬프트를 쳐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아주 강력한 실무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이 철저하게 실무적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가이드를 보면 클로드 유료 가입자라면 이 일주일이라는 기회의 창을 그냥 소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하죠?
같은 프롬프트를 기존 소넷 계열하고 새로운 페이블5에 나란히 넣어보고 코드 리뷰 품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먼저 직접 비교해보라는 거죠.
기업 마케팅에 속지 말고 내 업무에 뭐가 맞는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검증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가 진짜 중요한데요. 클로드 코드 쓸 때 막 화려한 새 기능 실험한다고 프로그램 전체 새로 짜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긴 디프, 즉 코드 변경 사항 검토나 테스트 누락 찾기, 그리고 리팩토링 위험 문장화 같은 방어적인 검증형 작업부터 돌려보라는 거예요.
리팩토링 위험 문장화요? 코딩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팩토링은 집으로 치면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 낡은 배관만 싹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해서 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드리다 꼬이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AI한테 내가 구조를 이렇게 바꾸려는데 혹시 충돌 위험이 있으면 명확한 문장으로 경고해줘라고 깐깐한 감수자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맹신해서 망치질을 맡기지 말고 설계도 검토하는 감리사로 쓰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이드로 이어지는데요. 결과가 좋으면 그걸 팀의 표준 프롬프트로 정착시키고 만약 결과가 흔들린다 그러면 비용 출혈이 큰 자동 수정 작업은 그냥 과감히 미루라는 겁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핵심 메시지가 확 와닿네요. 실무자는 이제 모델 성능 표만 볼 게 아니라 배포 한도나 과금, 이 기업들이 나를 어떻게 가둬두려 하는지 그 체류 전략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전략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어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니까 빅테크의 거대한 자본 회수 압박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압박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샌프란시스코의 물리적 마찰로 이어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가니까 결국 유료 사용자를 묶어두려는 필사적인 전략으로 이어졌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담을 마치면서 약간 시각을 바꿔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다들 습관처럼 AI한테 긴 코드 리뷰나 복잡한 문서 요약 맡기실 거잖아요. 그때 무심코 누르는 그 엔터키 한번, 그걸 가만히 상상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른 그 엔터키 한번이 AI 기업한테는 반드시 회수해야만 하는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냉각기를 윙윙 돌아가게 만들고요. 어쩌면 그게 지역 주민들 시위에 아주 작은 불씨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우리는 과연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쓰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이 수백조 원짜리 거대한 인프라 전쟁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용하는 AI의 그 숨겨진 청구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없는 학구열로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